전도자님 나오셔서 네,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지난번부터 골로새 에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계속 골로새서를 이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네가 구속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의 두라노라는 그 서원에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약 2년간 머물면서 전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제자가 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이요, 대부분요, 이러한 그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회당 아니면은 모일 만한 장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개가 가정이나 아니면 강변이나 뭐 이런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은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주후 62년경에 골로새를 가는 두기고 편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됨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옥중에서요. 자, 그런데 에바브라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옥중에 에바브라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다 이제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이단 사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주의적 그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과 또 그런 의식 문제, 그 종교적인 여러 규제 문제, 그런 문제들, 또 음식과 절기 등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그 교회에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금욕주의와 고행의 이러한 문제라든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 인간 지식 그러한 숭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철학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가득하게 되니까 에바브라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편지로 보내서 지금 문제를 이제 해결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문안 인사로 서두를 시작한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칭찬했어요. 그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 기도 내용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한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원래 그 뜻은요, 정확한 지식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아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알아야 잘할 수가 있어요. 무슨 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 기계에 대한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그 기계를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뭐 가전제품 아니면은 우리의 가구라든지 이런 걸 이제 조립을 하려면은 설명서를 잘 읽어보지 않고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망치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아키아에서 뭐 하나 사왔는데 그냥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보고서 이제 다시 하는데 그냥 시간을 많이 낭비하죠. 그래서 이 그 설명서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잘 읽어보면은 잘 풀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도 그러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과 구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왜 나를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달으려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데에 충만케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식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근심 끼쳐드리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범사에 또한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두 번이나 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요지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확실하게 알고 더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점점 자라서 충만한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교훈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그 기도 내용이 능력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이요, 능력이 있고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그 기적 행한 것이 나타납니다. 뭐 모세의 기적을 비롯해서 얼마나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것이 그의 능력이시고 그 능력은 그분의 영광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 성령의 역사,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제 줄어들고 그게 없어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통상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 때에 그러한 이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 힘의 원천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 크게 작게 이러한 경험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예.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힘의 원천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과 권능, 그것을 능력 있게 하시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에요. 그 능력을 달라고, 그 권능을 그들에게 이제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행하려면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 이것은 육신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환난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기고 주의 뜻을 행하려면은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능력의 유익은 바로 참음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참음. 힘 있는 자가 참을 수가 있어요. 힘 없는 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힘이 있으면은 이런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의 유익이다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 참다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믿고 그의 약속을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내용은요, 구원을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에바브라죠. 빌레몬 교회의 전도자가 에바브라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어요. 그러고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게 아니지만은 그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격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시험에 빠져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 사실을 어느 때는 우리가 잊고 살아요. 세상 사는 곳에 매여 있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그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은 무지와 부도덕의 아주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현재의 세상과 장래 지옥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의와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현재 이 교회와 장래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도의 유업, 바로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의인들의 마지막 심판날에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라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현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국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고난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아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그의 기업을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천국은 땅 위에 뭐 몇억 불 또 몇천억 불 그러한 유산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지만은 천국에 있는 그 유업은 천국 유업은 어떻다고요? 예, 썩지 않고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예. 지금 이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라는 이 말씀은요. 성도의 그 기업을요. 오직 우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얻고 우리도 그 중에 한 부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을 얻은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속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계시록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풍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적으로나 또 위법적으로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합당하게 하심으로 천국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 흑암 권세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은요.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나라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 제국 때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예.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앞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장 9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곧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값과 형벌로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또 우리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 한 장을 드려도 여기에 우리의 고백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Getting old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은 노약해진다 그래. 노약. 그래서 노약자라 그러잖아요. 예, 노약이 뭐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육신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노쇠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노세가 뭐예요? 노세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머리에 이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쇠퇴해진다는 것이에요. 노약해지지만은 노쇠해지진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결코 내 의지로 설 수가 없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썩지 않고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가 오늘 저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혹 고난이나 환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약속까지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